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함께 생명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박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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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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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는 낙태, 자살, 살인 등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을 해치는 악한 범죄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시며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 존중의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멸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태아, 유아, 어린이들의 생명과 존엄을 소중히 여기고 굳건히 지켜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명 존중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 주안교회 예배당과 온라인을 통해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전합시다. 이번 주간은 한국 로잔 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함께하는 생명 존중 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리신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생병원 미션 원장, 한국 로잔 부의장으로 섬기시는 박상은 원장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박상은 원장님께서 오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4월 1일 오늘을 사람들은 만우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오늘이 생명의 날입니다. 왜 이번 주간이 생명 존중 주간인 줄 여러분들 아셨나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생명 존중 주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후반부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내과 의사이고요. 지금 안양에 있는 샘병원의 미션 원장으로 일하면서 로잔 운동을 함께하고 우리 한기치 목사님과 함께 또 부의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서 이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고 위원장 일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그 생명에 대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곱 명의 자녀를 갖게 됐습니다. 딸 하나에 아들 여섯인데 금딸 우리 누님의 아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강성국 교수라고. 그 일곱 명의 자녀가 어느 날 짝을 데리고 오더니 또 자녀를 낳기 시작하더니 4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채 안 걸려서 두 명이 20배가 되어서 40명이 되었는데 어제 말씀에 그 다자녀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간에 있는 쌍둥이가 이제 저와 제 동생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들이 네 명이나 있었고 딸까지 있었던 우리 집에 어머니가 심장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쌍둥이를 낙태하지 아니하고 정말 출산하셔서 저희로서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덕분에 제 쌍둥이 동생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대학원장으로 목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참 생각할수록 어머님 아버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의 장기려 박사님 계신 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싶어서 장기려 박사님 살아 생전에 그 병원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제가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23살짜리 처녀가 임신이 됐는데 6개월 된 아이를 낙태를 하려고 조산소를 갔는데 그 조산원이 6개월짜리가 뭐 이렇게 크냐 그러면서 계속 긁어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쇼크 상태로 맥박이 안 잡히고 혈압이 안 잡히고 보니까 뱃속에 피가 가득 고여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아가씨는 자궁을 다 드러내고 창자도 일부를 드러내고 그리고 배에다가 인공항문을 만들어가지고 평생 배로 대변을 봐야 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던 거죠. 제가 장기려 박사님께 찾아가서 오늘 이런 환자를 제가 봤었노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기려 박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닥터 박,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많겠어? 병원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기가 많겠어? 전 당연히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가 많겠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보다 두 배 이상의 많은 아기가 병원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 닥터박이 의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것만 막아낼 수 있다면 당신이 의사가 되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걸세.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이 생명윤리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건병원은 지금 부산의 고신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아주 되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에 있는 이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에 가서 이 생명윤리를 공부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장기려 박사님 호가 성산이어서 장기려 박사님을 기념하는 성산 생명윤리연구소를 만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이제 장관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부 장관이 이제 간사 일을 맡고 있는 굉장히 격이 높은 이런 위원회인데요. 저희가 이제 생명 존중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이 생명 존중 선언문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생명 경시 풍조가 너무 만연해 있어서 정말 그 평형수를 놔둬야 될 곳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실어 버리면서 평형수를 빼버리니까 배가 복원이 안 되어서 침몰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되겠다 해서 생명 존중 선언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기독교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생명 존중 선언문 안에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명 존중 선언문을 발표해서 지금도 교도소나 학교에서 이 생명 존중 선언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폭력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력에는 두 종류의 폭력이 있어요. 첫 번째 폭력은 누구나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시적인 폭력이죠. 여러분들 그 9.11 테러나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그 끔찍한 전쟁 누구나 봐도 이것은 거시적인 폭력이라고 알 수 있지만 두 번째 폭력은 미시적인 폭력. 눈에 보이지 않고 들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폭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현미경적인 폭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정말 동전보다도 작은 크기의 인간이지만 이 인간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무려 9.11 테러로 하루에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실제 이 낙태로 매일 죽어가는 사람이 5천 명을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참 끔찍한 사진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파 수술이나 또는 흡입술, 진공 흡입기 같이 음압을 걸면은 아이가 막 빨려 나오면서 가루가 되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낙태술도 있고요. 이런 그 낙태된 태아가 유통이 되는데 보약의 재료로도 사용이 되고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이 된다는 참 그런 끔찍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소위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요즘은 이 인간 유전자를 편집을 한다든가 인간을 복제한다고 하는 소위 그 플레잉 갓,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많은 죄악들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이 인본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 젠더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남녀의 성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성을 내가 가질 수가 있다. 너 여자 하고 싶니? 그럼 여자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엄청난 이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그 게놈 프로젝트라고 인간의 모든 유전자, 31억 개의 유전자를 다 판독해가지고 이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유전학자가 이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서 쓴 책이 The Language of God, 신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유전자를 다 조사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의 언어.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생명체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 말씀이 유전자가 되어서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 프랜시스 콜린스가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전자를 우리 인간들이 편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유전자는 잘라버리고 다른 유전자를 갖다 붙이고 하는 것들이 이 크리스퍼의 유전자 가위 기술,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세상에 올 것인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 주위에는 유전자 변형 식물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형광 고양이, 유전자에다가 형광 유전자를 집어넣으면은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면은 밤에 화장실 갈 때 불을 안 켜도 된다고 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옆에 있는 그 이 미니 슈퍼 돼지는 3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돼지가 뭐 이렇게 비싸냐? 이 돼지 안에는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장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슈퍼 돼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 것을 막으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종 배아 복제라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난자를 잘 사용 못하게 하니까 소의 난자에다가 사람의 세포의 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은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의 난자의 세포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는 누구의 유전자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소의 유전자죠. 그래서 99%는 사람의 유전자인데 1%는 소의 유전자를 가진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응애 응애 이렇게 울다가 한 번쯤은 음메 이렇게 울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라일리언이라는 이 사이비 종교에서는 인간 복제를 그들의 신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 복제 공장을 차려놓고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조 인간에게 장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 복제도 시도를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알파고, 바둑의 로봇이죠. 근데 이 알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알파승이 나왔어요. 들어보셨나요? 베이징에 등장을 했는데, 이 알파승은 웬만한 것들은 다 척척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스님에게 시주를 안 하고 이 알파승에게 더 인기 있게 시주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척척 하는데 그런 질문도 했다 그래요. 아내가 성격이 나쁜데 같이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 알파승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살아야죠. 이러면서 아주 그 정확한 대답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이 알파 목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독일에 이 알파 목사가 등장을 해서 수백 명의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입력이 돼 있고요. 또 수천 여의 그 기독교 상담 사례, 또 수많은 예화들, 또 성경 주석들이 다 입력이 돼가지고요. 가장 성도님들이 원하는 설교 말씀을 하는 그런 로봇 목사가 등장을 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저 손에서는 막 빛이 번쩍번쩍 나가면서 복받을 지어다 이러면서 이 축복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목사님들이 AI 시대가 돼도 가장 안전한 직업이 목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로봇이 대신 못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얼마든지 목사님도 이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끔찍한지 모릅니다. 군사 로봇이라고 소위 그 킬러 로봇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로봇이 개발이 되어서 IS 전투에 지금 투입이 됐어요. 이 로봇이 딱 누굴 만나면 저 상대방이 적인지 아군인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어느 날 이상한 물체가 나타나더니 나를 위해 향해서 총을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이제 드론으로도 막 날아다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 어떤 로봇이 나타나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서비스 로봇, 섹스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이 등장해서 이제는 아내보다 더 남자들을 쾌락을 주고 또 남자들의 어떤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이런 서비스 로봇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리얼돌, 수백만 원을 주면서 이 리얼돌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이런 리얼돌하고 함께 살겠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 축제가 버젓이 시청 앞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비혼 여성이 나 스스로 이제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지겠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아기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무 정자나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EQ가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서양 여자, 서양 아이여야 되겠다. 그래서 서양 남자가 제공하는 정자인데 담배도 안 피운 사람, 또 병이 없는 사람, 알레르기가 없는 거 다 조사해가지고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서양 남자의 정자를 가지고 아기를 만드니까 얼마나 아기가 예쁜지 몰라요. 그랬더니 막 대부분의 많은 미혼 여성들이 내가 결혼해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아이를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선택해서 가질 수 있구나 해가지고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정자 은행입니다. 소위 그 디자이너 베이비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아기를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A하고 B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이 A는 키가 180에 스카이 대학을 졸업한 20대 남성의 정자가 천만 원을 넘어가요. 근데 B라는 이 젊은이는 스카이 대학은 아니고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고 키가 175밖에 안 되고 그리고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정자 가격이 3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자나 난자도 아주 그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정자를 사다가 아기를 가지는 거죠. 그랬더니 남성들이 우리는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애를 못 가지냐? 우리도 애를 가지겠다. 그러면서 이 대리모를 쓰는 거죠. 대리모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인공자궁이 개발이 돼서 이미 염소가 인공자궁으로 태어났고 사람도 드디어 인공자궁으로 출산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자가 굳이 여자 없어도 난자를 사가지고 수정란을 만들면은 이 인공자궁에다가 집어넣고 대리모에다 집어넣고 자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소위 그 동성애 자들도 이제 이 대리모 또는 이 인공자궁을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제가 이 정인이 묘에 갔더니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참 많은 선물들도 있지만 학대받아서 죽은 아이의 참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근데 이 못지않게 얼마 전에 왜 가방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서 위에 올라타고 막 발로 짓밟아버리고 그 틈새로 헤어드라이어를 집어넣어서 뜨거운 공기를 막 주입을 해가지고 결국 7시간 만에 그 아이가 죽었던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이 가방 속 아이를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 트렁크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이 어쩌면은 낙태를 당하는 이 자궁 속 아이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어머니의 자궁이 이제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널 오브 사이카이어트리 그 저널에 보면은 이 낙태하고 영아 살해, 아동 학대가 다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낙태를 너무 손쉽게 하는 우리 사회가 뱃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아기나 어차피 뭐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학대를 하거나 살인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생각되는 그런 심리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보니까 옷장 안에 종이 박스가 있는데 그 종이 박스 안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종이 박스를 생각하다가 정말 이 요게벳의 갈대상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요게벳이 모세가 자라니까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스며들게 만든 다음에 그곳에 모세를 아이를 놓고서 흘려보내는 거죠. 내가 키울 수 없으니 누구라도 이 아이를 키워줬으면 좋겠다. 저 멀리 바로 공주가 이 아이를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이 나일강에서 이 아이를 흘려보내는 마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만은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키울 수 없다고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신 키울 사람이 있으면 그 아이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입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낙태하지 말고 베이비 박스에 맡기더라도 그 생명을 살리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34주 된 태아를 너무 크니까 일반적인 낙태는 할 수가 없어서 제왕절개 낙태술을 한 거예요. 이 제왕절개 낙태술은 뭐냐면은 이 배를 갈라서 아기를 끄집어낸 다음에 그 아이를 살리면 제왕절개 분만술이 되고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서 죽게 만들면 그게 제왕절개 낙태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낙태겠습니까? 영아 살해죠.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낙태에 대한 법이 없다 보니까 이 의사가 낙태로 인한 죄는 책임을 지지 않게 무죄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간호조무사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병원에 오게 됐냐 그랬더니요, 그전에 자기가 근무했던 병원이 산부인과 병원인데 퇴근할 때쯤 됐는데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데 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그러면서 그 울음소리를 찾아가 봤더니요, 그 폐기물 적출물 창고에 조금 전에 제왕절개 낙태술로 태어난 아기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울음을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목격하고서 이 간호조무사가 그 병원을 그만두고 저희 병원을 왔길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내가 그랬어요. 근데 봤더니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것이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동물들은 얼마나 이 새끼 사랑이 본능이지 않습니까?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동물들이 얼마나 정말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이 보호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독 인간만이 낙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만이 낙태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이것을 우리가 과학주의, 상대주의라고 합니다만은, 근데 또 한편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내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은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나눕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학과 고려대학에 이제 생명윤리 강의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똑똑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생명윤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은 다들 정말 맞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 왜 인간만 존엄하냐? 그러면은 침팬지도 존엄해야 되고 사냥개도 존엄해야 되지 않느냐? 굳이 인간이 그 다른 동물보다 더 존엄하려면은 그것은 동물과는 다른 생각하는 존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IQ가 동물보다 더 뛰어난 인간에게만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생명의 퀄러티를 따지는 거예요. 생명의 질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왜 자기 똥으로 막 괴성을 지르면서 벽치를 하는 그 중증 장애인들 IQ 검사를 해보면 IQ가 10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똑똑한 사냥개나 여러분들 그 경마장의 그 말들 있죠? IQ가 50을 넘는 사냥개 경마들이 있어요. 그 IQ가 사냥개보다 못한 그 중증 장애인에게 무슨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그 상대주의.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중증 장애가 있고 치매고 정신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이라고 하셨으면 그 인간은 인간 생명인 거예요. 이 인간의 어떤 정의가 IQ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주의,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신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절대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인간의 권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권리는 우리가 늘 누려야 되지만 간혹가다가 이것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될 것인가. 어떤 여성이 이제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절호 찬스를 맞이했는데 덜커덕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권리가 갈등을 하죠? 내가 진급할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왜 나에게 없겠습니까만은 뱃속에 한 생명의 그 생명권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당연히 생명권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권만큼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너무나 고귀한 그런 우주보다도 귀한 한 생명인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생명권하고 생명결정권을 혼동하는 거예요. 생명결정권은 뭐냐면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낙태를 시키든지 복제를 하든지 안락사시키든지 자살하든지 이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자기 결정권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자살할 수 있는 권리나 남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생명권을 주셨지 생명 결정권을 준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켜야 될 헌법적 그리고 생명 윤리적인 가치는 낙태가 아니라 생명, 비혼이 아니라 결혼, 혼자가 아니라 가정, 소유가 아니라 사랑, 혼란이 아니라 질서. 근데 여러분들 이 헌법적인 가치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제는 뭐 남녀의 성이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읽어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리니 내가 아들을 잉태할 텐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될 것이다.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이런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미약한, 가장 연약한 그 배아의 모습으로 마리아 태중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인데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어서 6개월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산 중에 가서 이 엘리사벳에게 도착을 했더니요, 이 엘리사벳이 뱃속에 6개월 된 세례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마리아가 그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해서 자기에게 온 그 순간에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이 6개월 된 그 태아가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시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미 어찌민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작은 그 배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은 이것은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그 유명한 그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저기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갓 잉태를 했고 엘리사벳은 배가 불렀어요. 근데 저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자궁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마리아 자궁 속에는 예수님이 그려져 있고요. 엘리사벳의 자궁 속에는 세례 요한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록 뱃속 자궁 속에 있지만 나의 주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절대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날은 분만되고 출산되신 날이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 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은 4월 1일, 오늘 마리아 자궁 속에 정말 너무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가장 연약한 인간인 이 태아를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정말 그 급박한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같은 그냥 어른으로 오셔도 될 법도 한데 왜 깜깜한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그 9개월의 기나긴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뱃속에 있는 태아와 배아가 얼마나 소중한 인간 생명임을 너무나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수많은 이 땅에 가난하고 장애인들 또 연약한 노인들, 정신질환자들 많이 있지만 정말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배아와 태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정말 이 배아에게, 이 태아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아닐까요? 그래서 어쩌면 낙태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이 작은 예수님을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생명의 날로 지키자. 제가 거기서 12월 25일을 산부인과에서 배운 걸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9를 빼고요. 그리고 1수에서 7을 더하면 돼요. 그랬더니 3월 32일이 되는 거예요. 3월 32일이 바로 4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4월 1일을 생명의 날로 하자고 제가 20년 전부터 이제 캠페인을 벌려왔고 4월 첫째 주일을 그래서 생명주일로 지키자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4월 3일 이곳에서 생명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참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년 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첫 생명주일을 드린 이후에 지금 이제 수백 교회에서 생명주일로 지키고요. 제가 속해 있는 누가회라는 기독의사들 모임에서도 이번 주간은 생명주일로 지키면서 모든 캠퍼스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한국로잔이 함께 생명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생명존중주간으로 지키면서 이제 내일 모레 이곳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또 생명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날에는 우리가 생명 걷기 대회를 합니다. 또 자살 예방 걷기 대회도 하고요. 또 이것이 이제 마침 그 사순절과 겹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가장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생명의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피로 회복 요즘 피가 없어가지고요 이제는 3일치 피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3일 지나면 피가 다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이 헌혈 운동을 하자. 그래서 피로 생명을 회복하자. 피로 회복. 이런 생명의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 나눔의 기적이 여러 교회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을 함께 동참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이라는 단어 한자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생명. 생을 명하노라. 이 생명은 살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령하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생명, 뭐 동물의 생명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살리라고 명령하신 생명체라는 겁니다. 생명,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자기 양복을 팔아서라도 시계를 팔아서라도 이 나치로부터 가스실로부터 이 유태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낙태로 죽어가는 한 명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킹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그 수천만 명 그 낙태의 모습을 우리는 그저 방관만 하고 낙태법이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뭐 개의치 않고 그냥 나만 잘 살겠다고 살아온 우리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결성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힘이 없지만 함께 모여서 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생명기도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남성으로서 너무 가부장적인 생각 속에서 이 남성의 권력을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가정 내에서 아내와 자녀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피임과 이 양육을 여성에게 다 전가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피임과 양육은 남성에게. 이 남성이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사랑하지 않고 남성의 쾌락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낙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방관했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낙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이 공백 상태, 아무런 이 생명을 지키는 법이 없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제는 종식이 되고 정말 생명을 지켜내는 올바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동성애와 낙태와 마약으로부터 이들을 우리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고귀한 인간 생명을 저희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 살인에 저희가 동참하였고 방관하였던 저희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에 깜깜한 마리아 태중에 작은 인간 배아로 오셔서 9개월의 기나긴 삶을 그 깜깜한 태중에 보내신 것이 이 배아와 태아가 얼마나 소중한 인간 생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신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태아들을 낙태하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생명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지켜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생명이 그 어떠한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며 우리나라를 이 땅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말씀 강해를 찾기 위해 크기로만 교회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보다 좋은 영적 콘텐츠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방송비를 받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복음만 전하고 싶어서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온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CGN 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